현대 예배학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요 예배에 대한 책을 많이 저술하셨습니다. 목사님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 찾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발견하여 살핀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 5월이 되면 교회에서 항상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맨 마지막 프로그램이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해보셨죠? 먼저 이제 스태프들이 보물이라고 적힌 종이를 한 20개 정도 여기저기 잘 숨겨놓습니다.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숨겨놓은 종이를 찾는다, 이때 우리는 찾는다라는 단어를 쓰지요. 근데 만약 숨겨놓은 보물이 20개, 뭐 30개 아니라 한 1000개, 그보다 더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도 보물을 찾는다라고 할까요? 이때는 찾는 게 아니라 줍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널린 게 보물이니까요. 아마 보물을 찾아 가지고 와서 저 보물 찾았어요 이래도 한 1000개쯤 되면요 사탕 한 개 줄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찾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이 찾는다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 했을 때 쓰였고요, 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배자를 찾는다 할 때 두 번 쓰였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예배자를 뭐라고 하냐면 True Worshipper라고 해요. 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예배자라는 것이죠. 이 말은 가짜 예배, 가짜 예배자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삶에서 찬송이 멈추지 않는 사람. 삶에서 찬송이 멈추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엎드림 찬양팀과 함께 전심을 다해 찬양을 했죠. 보통 찬양은 이렇게 예배 때 부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찬송의 제사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어지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곡조가 있는 그런 찬송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그건 뭐예요?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찬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 항상 감사하는 것, 항상 찬송하는 것 어렵습니다. 마치 감사하려면 어떤 조건을 채워 넣어야만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아요. 이 항상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십니까? 항상 기쁘시죠? 네, 항상 기쁜 것 같지는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하루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빼먹는 날에는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나 다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이래요.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항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찬송하고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찬송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지금 기자가 항상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이 전제 안에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환경 가운데 감사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우리는 낙심하고 말 거예요. 절망하게 됩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먼저 있어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찬송 못할 때도 있고 환경 때문에 감사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너무나 감사하죠. 어제 저녁에 순모임을 갔는데요. 그 순모임에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두 가지 하셨는데 그 두 가지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를 순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마치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건 아닌데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잖아요. 보통 이 문제예요 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거나 꺾여져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그런 이유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감사는 기도로 하는 것이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 상황 때문에 못하고 환경 때문에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 기도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환난도 있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있다고 그래요. 이거 예수님 믿어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상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분명 우리가 찬송 못하는 일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과 감사를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그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항상 찬송해야 하는 근거를 말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의 열매를 찾으신다 말씀을 해요. 15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요. 항상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언가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배 열립니까? 사과나무에서 뭐 아보카도 이런 거 열리나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말들이 가득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항상 찬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찬송을 하면 아,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목적지를 소아시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를 넘어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겠다고 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그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도 주셨다면 일이 잘 풀려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뭐 사도 바울이 럭셔리한 삶을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감옥을 기대하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사도 바울이 큰 잘못을 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쁨 주고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런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낙심과 절망의 현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심지어 그냥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매맞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 살다가 사기도 당하고 내가 기대한 것 뭐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니까 그래도 삶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 당분간 복음 전하는 건 좀 삼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권사님이 이 간증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원고를 받는 줄 알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고 무슨 찬송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실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구절에서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진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도 들으셨고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감옥 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 당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죄수들 도망가지 말라고 그 죄수들 지키는 간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소리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누가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누가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게 들어왔든 죄를 짓고 들어왔든 간에 감옥 안에 들어오면요,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똑같은 그 어려움 속에 당했을 때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자이고 그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 그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옥이라고 생각되는, 그 여러분이 감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여러분의 감옥입니까?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감옥입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문제는요 곧 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감옥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일은 꼭 신앙생활을 해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좋은 일, 선한 일, 나눠주는 일 잘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럼에도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행과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과 서로 나누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믿는 자들의 그 선행과 구제함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뭐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가 창세기에도 또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삭이 살던 때에도 흉년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물이 많고 곡식이 좀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딱 멈추게 된 지역이 저 왼쪽 위에 있는 그랄 땅이에요. 이 그랄 땅에서 1년간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농사를 했는데 무려 백배나 얻었대요. 백배. 그 정도는 다 우리가 얻으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새벽에 이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100배 정도는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농사꾼들은 그 정도 얻었으면 이게 뭐 성경에 기록될 만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농사꾼들은 이삭만큼 100배를 얻지 못해 그냥 그럭저럭인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뭐 되는 집은 계속 잘 되는 거죠, 지금.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26장 16절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랄 땅에서 이삭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렇죠? 이미 물 좋고 목 좋은 거 누가 다 차지했겠어요? 그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다 차지한 겁니다. 사실 이삭은 남는 땅, 버려도 되는 땅, 뭐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멈추라 하니까 멈춰서 농사 짓고 산 거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랄 사람들이 좋은 땅에서 지은 농사는 그럭저럭 됐는데 나쁜 땅, 버려진 땅에서 지은 농사가 대박이 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대박이라는 저렴한 표현을 좀 제가 썼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신할 연합군에게 다시 이제 찾기 위해서 종들을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적어도 지금 이삭이 데리고 간 종들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318명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18명이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랄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이삭은 강해졌습니다. 그냥 놔두면 지금 이삭에게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 그랄 땅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갈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흉년 들어서 가나안에서 지금 나왔고 환상 때문에 거기 멈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농사 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느냐? 더 깊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삭이 한 일은 뭐냐면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우물을. 근데 이게 웬일?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근데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 그랄 땅에 사람들이 또 이삭을 찾아와서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이러는 거예요. 우깁니다. 아니 사실 지금 왕이 와서 내가 널 지금 위험하니까 너 빨리 가 이랬는데 이 목자 몇 명이 와가지고 지금 이거 내 건데? 우리 건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위협하고 지금 막 협박해요. 그럼 그까지 몇 명 찾아와서 우기고 협박하면 어떡하면 돼요?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죠. 그냥 몇 대 때리고 보내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 이거 너 거야? 알았어. 가요. 가죠. 그리고 또 움직여서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아, 이제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 물이 나오네. 그래서 안정을 좀 찾았는가 싶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내비게이션을 달았나 봐요. 이삭을 또 찾아왔어요. 이것도 내 건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한번 봐줬으면 양심들이 좀 있어야죠. 양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짜 그 그랄 골짜기 누가 찾지도 못하는 거기다 다 묻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삭이 두 번째 우물도 또 내줍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세 번째 우물도 또 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서 아 그냥 땅 파면 우물 나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광야에서 우물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거의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물이 귀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물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 생명 같은 물을 그냥 다 내줘버립니다. 본인 혼자만 마시면 조금 숨겨놨다가 아유 내가 여기다 숨겨놓고 먹어야지 하면 될 텐데 아니잖아요. 3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도 이 광야에서의 샘물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도 내어주고 이삭이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말해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랄 땅에 있을 때 백배의 그 농사의 열매를 얻은 것을 지금 그걸 보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랬다면 이삭이 떠나기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너 돈 많이 번 거 가지고 내가 감동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랄 왕은 지금 이삭이 자신들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성해졌는데 힘이 분명히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들에게도 생명과도 같은 물입니다. 그랄 땅 사람들에게도 물이 중요하지만 이삭에게도 물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과도 같은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양보하더라는 거죠. 그냥 싸우고 엎어버리면 아유 그런가 보다, 아유 그냥 어쩔 수 없지, 이 인생도 망했네 이러면 될 텐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니까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요 이거 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했던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와 케냐로 우리 청년들과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두 곳의 공통점이 다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우물을 파서 파야 됐는데 우물 파는 기계를 가져다가 처음에는 100m를 팝니다. 그래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럼 200m까지 파요. 팔 때마다 그게 다 돈이죠. 여러분, 기계가 있고 그 밑에 수맥이 흐르는 걸 알아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20군데쯤 파면 한 두 군데, 세 군데쯤 나올까요? 이 우물이 터지는 날에는 그 동네가 축제를 엽니다. 오늘날 우물 파는 기계가 있어도 그 물이 나오기가 힘든 것인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또 파는 곳마다 다 성공을 했고 이것을 그랄 왕이 보게 된 것이에요. 힘이 있으면, 자기 같았으면 그거 그냥 뺐으면 될 텐데 양보를 하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데 더 무서운 느낌 아시죠? 예?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삭이 그랄 왕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둥 하나님을 전했다는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선을 행하고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눈 것으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온 이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믿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생명 나누고 제자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지만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아, 하나님과 절대 대적하면 우리가 죽는구나, 이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곧 우리가 전하는 그 삶의 메시지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알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라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격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경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예요. 삶에서 항상 찬송하라. 앞부분의 찬송은 제자로 살기 원하는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찬송 못하고 내가 그 환경 때문에 감사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때문에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찬송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을 통하여 그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찬송의 모습들을 초대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칭송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칭송이란 단어 안에는요 카리스란 단어가 쓰였어요. 카리스, 은혜란 뜻이거든요. 성도의 삶에 찬송이 가득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면요,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와 예배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진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생명 역사, 그 생명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